AWCA와 행복 찾기. 안녕하세요. 행복 찾기 진행을 맡은 AWCA 사무총장 진미경입니다. 어느새 1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6월 2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여름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청취자 여러분께 기대하지 않은 선물 같은 행복이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 찾기 시작합니다. 더블리세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C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프랭클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프랭클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말로 이제 여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날씨가 많이 더울 때니까 또 건강에 많이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우리 청취자분께서 궁금하신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66세의 뉴욕의 시민권자인데 그동안 수입이 없어서 SSI를 월 600불과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었고 금년부터는 소셜 시큐리티를 월 1,400불 받기 시작했는데 지난달부터는 SSI와 메디케이드가 끊어진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변동이 될까요? 또 저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이분은 이제 66세인데 수입이 없으니까 이제 SSI를 타면서 메디케이드를 네. 갖고 계셨네요.
네, 네.
SSI를 받게 되면은 메디케이드가 자동적으로 나오니까
네.
이제 그걸로서 생활에 도움을 받은 모양입니다.
네.
근데 이제 66세가 되면은 네. 소셜 시큐리티를 전액을 받을 수 있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를 월 1,400불을 받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둘 거는 SSI를 받게 되면은 메디케이드가 자동적으로 따라 나온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때 가지고 있는 메디케이드는 65세까지로 끊어지는 메디케이드일 겁니다.
네.
이제 주로 오바마 케어 메디케이드가 있을 경우도 있을 텐데
네.
그렇게 되면 SSI는 유지가 돼도 메디케이드가 끊어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66세 될 때까지 소셜 시큐리티를 타지 않으면은
네.
SSI가 유지가 되고 SSI를 유지하는 한 메디케이드는 또 그 유지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66세가 되면은 소셜 시큐리티를 1,400불을 탄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인컴이 1,400불이 되니까 싱글일 경우에
네.
SSI를 탈 수 있는 자격이 오버가 됩니다.
네.
SSI를 탈 수 있는 자격이요. 월 인컴이 페더럴 포버티 아래를 해야 됩니다.
네.
페더럴 포버티가 금년에 1,255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훨씬 더 네. 오버가 되는 거죠. 1,400불이면 1,255불보다 네. 훨씬 오버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자산이, 은행 자산이 2,000불 미만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소셜 시큐리티 1,400불 타게 되면은
네.
현재 가지고 타고 있는 SSI 메디케이드가 그 끊어지게 됩니다.
네.
자격이 없으니까요.
네.
근데 SSI가 끊어지면 메디케이드도 동시에 끊어집니다.
네.
이분은 66세이고 소셜 시큐리티 탈 수 있는 분이니까 아마도 65세 때 이미 메디케어를 받아놓고 있을 겁니다.
네.
메디케어요.
네.
그러면 이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사이에 이해의 혼란이 올 수 있는데
네.
65세가 되면은 SSRI 메디케이드가 아니고
네.
레귤라 메디케이드를 받게 됩니다. 소득이 월 1255불 미만이고 은행 자산이 2000불 이상 있지 않으면은
네.
레귤라 메디케이드를 받게 됩니다.
네.
근데 레귤라 메디케이드는 SSRI하고 상관이 없죠.
네.
그러니까 레귤라 메디케이드를 받게 되는데
네.
이분은 이제 66세가 되면은 1400불의 소사수기를 타게 되니까
네.
레귤라 메디케이드도 자격이 오버가 됩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66세가 돼서 소사수기를 타게 되면은
네.
SSI도 끊어지고 메디케이드도 끊어지고 그 다음에 메디케어 하나만 가지고 있게 됩니다. 메디케어는 소사수기를 타는 사람에게 누구나 주는 거니까
네.
그건 영구히 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대책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메디케이드가 있을 때는 메디케이드가 모든 거 다 커버하니까
예.
병원 뭐 약값까지 심지어 다 커버하니까
네.
걱정이 없이 살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메디케이드가 끊어지고 메디케어만 있을 경우에는
네.
메디케어가 100% 커버를 안 해주잖아요.
네.
우선 메디케어 파트 A가 병원비인데
네.
그것도 이제 커버가 제한을 받습니다.
네.
물론 60일 동안은 100% 커버를 하지만은.
네.
그 다음에 이제 메디케어 파트 B가 이제 의사 진단이나 검사 이런 걸 받을 때
네.
80%만 커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를 내가 또 무슨 고인슈런스를 가져야 된다고 말이지. 인슈런스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새로운 플랜이 전부 셋업이 돼야 됩니다, 이분은요.
네.
60세 이제는 이분은 1,400불의 소사수기 인컴과
네.
메디케어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컨더리 보험,
네.
서플멘탈 커버가 될 수 있는 서플멘탈 플랜, 메디갭이라고 그러죠.
네.
메디갭 플랜을 가져야 됩니다.
네.
아니면은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라고
예.
그 메디케어하고 서플멘탈 플랜하고 합해져 있는 플랜이 있습니다.
네.
그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든지 해야 됩니다.
네.
만약에 메디케어 플랜을 갖게 되면은
예.
약값 플랜이 커버가 안 됩니다. 메디케어 플랜은요.
네.
그래서 메디케어 파트 D 플랜, 약값 플랜,
네.
파트 D
네.
이 플랜을 저는 구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약값 플랜 보험료 내야죠.
네.
또 메디케어 플랜 보험료 내야죠.
네.
또 메디케어 파트 B의 프리미엄 내야 되죠.
네.
이래서 그 부담이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럴 때 이제 네. 편리한 거가
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가지게 되면은 우선 약값을 커버하는 플랜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험료도 없는 것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플랜을 이제 선택을 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 부분도 메디케어하고 다 커버를 할 수 있도록 됩니다.
네.
이분은 1,400불의 소셜 시큐리티 인컴만 있다면은
네.
메디케어 파트 B 프리미엄, 파트 B 프리미엄을 면제시켜주는 프로그램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신청하면은 지금 메디케어 파트 B 프리미엄이 한 달에 174불이잖아요.
네.
그것도 면제를 받을 수가 있도록 됩니다.
네.
그리고 약값 플랜도 엑스트라 헬프라고 그래가지고
네.
엑스트라 헬프 신청을 해서 받으면은 파티 플랜의 보험료 프리미엄을 면제받습니다.
네.
그래서 엑스트라 헬프 플랜 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이런 것을 전부 이렇게 오가나이즈 해가지고 새롭게 셋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분이 사실은 이제 SSI 월 600불 하고 메디케이드 받고 있었을 때는 뭐 별다른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SSI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제 생활 보조금을 받고 계셨다가 소셜 시큐리티를 이제 월 1,400불 받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모든 게 좀 달라지게 됐는데요.
네.
그래도 제 생각에는 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약값 플랜도 엑스트라 헬프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
예.
또 파트 B 프리미엄도 174불도 또 면제될 수 있고 인컴이 이것만 있으시다면
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 주셨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SSI, 그 다음에 소셜 시큐리티 하고 좀 이제 혼돈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SSI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SSI는 네. 소셜 시큐리티하고 관계가 없이
네.
서플멘탈 시큐리티 인컴,
네.
그야말로 생활보조금입니다.
네.
옛날에 우리가 웰페어라고 있었죠.
네.
그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SSI를 타시는 분들은 메디케이드가 따라 나옵니다.
네.
자동적으로요.
네.
그래서 SSI 메디케이드를 같이 갖게 되는데
네.
SSI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인컴이
네.
한 달에 1255불 미만이어야 되고
네.
은행 자산이 2000불 이상 네.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1,400불에 소사주기를 타게 되니까
네.
1,255불을 훨씬 오버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SSI 메디케이드가 끊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셜 시큐리티는
네.
내가 일하면서 세금을 내면서 소사주기 택스를 내서 내가 나중에 은퇴할 때 타는 거기 때문에
네.
SSI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네.
SSI를
네.
정부에서 주는 혜택, 베네핏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면은
네.
소셜 시큐리티는
네.
베네핏 정부에서 주는 공짜로 주는 베네핏 프로그램이 아니고 내가 택스를 내서 적립된 연금 가치.
연금 가치.
네.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내 거예요, 그거는.
내 돈.
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어느 때든지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AWSA로 문의하시면 여러분들을 도와드립니다. 프랭클리 선생님은 매주 수요일에 나오셔서 상담해 주시고요. 또 저희 자격을 갖춘 AWSA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AWSA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 틴에게 위치하고 있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픈하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나 또 궁금하신 내용은 전화 201-862-1665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우스폴 파운데이션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저는 65세의 뉴욕 주민인데 지난 2월부터 메디케어를 받기 시작해서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메디케어에서 보험료를 523불 지불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었으며 파트타임 일을 해서 살아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소셜 시큐리티로 월 900불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설명과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 예. 65세가 되니까 이제 메디케어를 받았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를 받을 수 있는 분이면은 메디케이를 65세가 되면 받으니까요.
네.
신청해서 받아서 가지고 계시는 상태인데
네.
그 메디케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메디케어는 우선 파트 A, B가 오리지널인데 파트 B는
네.
그 보험료, 프리미엄을 내가 일부를 지불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통 일반 사람들의 경우는 보험료가 한 달에 174불입니다.
네.
보험료를 내야만이
네.
메디케어 파트 B가 유지가 됩니다.
네.
그리고 파트 A는 보험료는 내지 않지만은 물론 이제 디덕터블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파트 B 프리미엄을
네.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 페이를 하라고 하는 통지가 분기별로 옵니다.
네.
매달 오는 게 아니고 메디케어 오피스에서 분기별로 옵니다.
네.
분기별로니까 분기별 보험료를 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한 달에 보험료가 174불에 3개월 분이니까
네.
523불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523불을 페이를 하라고 통지를 받은 겁니다.
네.
깜짝 놀랄 일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페이를 해야 됩니다.
네.
페이를 하지 않으면은 파트 B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네.
이분 지금까지 메디케이드를 받고 계셨어요. 소사 수일지를 받지 아직 타지 않기 때문에
네.
수입이 없어서 아마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셨다고 봅니다.
네.
65세까지 받고 계신 메디케이드는
네.
뉴욕이나 뉴저지나 오바마케어 메디케이드입니다.
네.
이 오바마 케어 메디케이드는 만 65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끊어줍니다. 자동적으로 끊어지고 65세 이후부터는 레귤라 메디케이드의 그 범주로 들어갑니다. 레귤라 메디케이드의 자격을 유지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바마 케어 메디케이드하고 레귤라 메디케이드하고의 자격 규정이 다릅니다. 65세부터 받을 레귤라 메디케이드의 자격은 한 달에 수입이 1255불, 개인일 경우에요.
개인일 경우에
그리고 은행 자산이 4000불 미만.
4천 미만.
그렇게 되면은 레귤라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메디케어 있고 메디케이드가 있는 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메디케이드가 메디케어 파트 B 프리미엄을 폐기해 줍니다.
아, 그래요?
지불해 주니까 523불을 폐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 외에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데, 근데 이분은 그러면 그 메디케이드, 레귤러 메디케이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즉 자산이 얼마 있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4,000불 미만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소살 수 있도록 900불만 받게 되니까 1,255불에 훨씬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레귤러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레귤러 메디케이드를 받게 되면은 메디케어 파트 B 프리미엄 174불도 면제가 되고, 또 약값 다 커버가 되잖아요. 메디케이드가 있으면요.
그렇죠.
그래서 혜택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선 그 레귤러 메디케이드를 그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이 인컴이 만약에 900불 이외에 다른 인컴이 없다면은, 자산도 없다면은, 이분은 사실상 SSI의 자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후라도 SSI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SSI를 받게 되면은 메디케이드가 자동적으로 따라 나옵니다. 근데 SSI의 자격이 페더럴 포버티 미만, 1255불 미만이고 은행 자산이 2000불 미만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SSI 메디케이드를 갖게 되면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소셜 시큐리티 900불, 그 다음에 SSI를 얼마를 이제 받을지 모르지만은 SSI도 받고, 이네 가지를 다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값풀이한 메디케이드가 다 커버해 주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코인슈런스 부분은 전부 메디케이드가 커버를 해 주게 됩니다. 그 이외에 만약에 이 외에 다른 인금이 없다면은 이분은 사실은 푸드스탬프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푸드스탬프까지 신청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SSI 메디케이드를 신청은 소셜 시큐리티에 가서 신청, 오피스에 가서 신청을 하고, 푸드스탬프는 뉴욕이라고 그랬죠?
뉴욕,
주변에 있는 보드 오브 소셜 서비스 오피스에 가가지고 푸드스탬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분은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렇겠어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 다음에 SSI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다 갖게 됩니다.
은행에 있는 자산, 그 기준만 넘지 않으시고 다른 자산이 없었을 경우 이 인컴 가구는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혜택이 되기 때문에 혼자서 다 기억 못하실지라도 이제 에이전시 이런 데 전화를, 이다부시 같은 데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각 아이템별로 신청을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으로 이 에이덥스의 행복찾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내 일이 아니면 사실 또 관심이 없어지세요. 그래서 자신의 일이 됐을 때또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AWCA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랭클리 선생님께서는 매주 수요일에 오셔서 대면 상담 또는 전화 상담해 주시고요. 또 AWC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다른 날에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AWCA에서는 이 상담과 관련해서는 어떤 요금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Southfold Foundation에서 후원을 받고 있고요. 하지만 AWC가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또 너무 좋은 마음을 표현하고 하고 싶으실 때는 도네이션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오늘도 프랭클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더블유씨에이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S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한 두뇌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임경아 의학 영양학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할까요?
오늘은요. 뇌 건강을 위한 영양소. 뭐 어떤 영양소를 먹어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뇌 건강해질 수 있는지. 네. 네, 이 부분은 사실 뭐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저도 포함돼서 우리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뭐 나이가 들면서 아니면 젊은 사람들도 많이 그러는데요.
네.
기억력이 많이 떨어질 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네.
것들이 뭐 영양소랑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두뇌 영양소라고 한다면요. 네. 비타민 B 컴플렉스라고 하는데요. 비타민 B 시리즈가 많이 있어요. B1, B2, 3, 6, 9, 12 이렇게 있고요.
네.
C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네.
뭐 이 비타민 1이라고 하면 티아민이고요. 비타민 네. B12 하면 코바라민, 비타민 B9 하면 엽산이고요.
네.
그리고 비타민 C가 있는데요. 또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물이 우리 두뇌에 가장 밀접한 영양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몰랐네요. 물은 진짜. 자, 그러면은
네.
그 비타민 B가 부족하면
네.
주로 어떤 질환이 생길 수 있나요?
네, 우리가 이제 비타민 B1 하면 티아민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비타민 B1이 부족해지면은 말초 신경병증. 우리가 이제 보통 베르니케 뇌병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말초 신경의 그 끝까지 영향을 가지 않기 때문에
네.
의식이 혼미해지거나 걸음을 제대로 못 걸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눈으로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안구의 장애가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어지럽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발도 이렇게 풀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비타민 B1의 티아민의 부족한 그런 부분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말.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티아민이 부족하면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비타민 B1, 티아민이 많이 들어가 있는
네.
음식은 뭐가 있죠?
네. B1 하면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드시는 공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공유.
네, 우리
네.
현미라든가 공유에는 쌀눈이 있잖아요. 여기에
네.
소량의 수용성 이 비타민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이왕이면은 그 쌀 중에서도 백미보다는 이 쌀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네.
도정을 적게 한 뭐 그런 현미 같은 걸 많이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이어트 하신다고 이렇게
네.
너무 공유 안 드셔도 비타민 B1, 티아민이
네.
부족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러면은 이제 비타민 12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코바라민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도 하는데요.
네.
이 코바라민은요, 뇌 안에서는요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합니다.
아.
네, 그래서 ADHD라든가 어떤 이런 그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봤더니 뇌의 발달 상태가 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이 부족한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코바라민 보통 우리가 유제품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치즈라든가 우유라든가 고기, 닭고기, 게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보통 코바라민 하면은 신경세포의 전기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전기줄이 있었을 때 이게 마이엘린 이게 그 피복처럼 감싸져 있는 걸 우리가 마이엘린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얼마나 잘 그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신경 전달의 속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왜 공부를 못합니까? 아니면 반응이 이렇게 느려요 하면은 이런 신경세포의 영향이 부족해서
네.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비타민 B12가 많은 이런 음식들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타민 9, 9이라고 하잖아요. 엽산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이거는 어떤가요?
엽산이요?
네.
일단 우리가 뭐 엽산하면은 임산부한테 굉장히 뭐 중요한 영양소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엽산이 부족하게 되면은 임신 중에 태아의 뇌와 척수 같은 그런 신경계 기능의 형성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임산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먹어야 하는 영양소인 만큼, 우리 평상시 우리가 먹는 식습관에 이런 그 엽산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충분하게 섭취 않았었을 때 이런 신경계의 이상에
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엽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
네, 엽산은요, 주로 녹황색 채소, 과일, 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엽산은 채소를 이렇게 저장하고 나서 이제 3일 정도 지나면 70%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소멸이 돼요, 소실이 돼요. 그런데 이제 볶거나 튀거나 하면은 이제 95%나 이렇게 파괴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 녹황색 채소가 이제 조리를 하시거나 하실 때는 빨리 그 싱싱할 때 드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타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비타민은 언제 먹는 게 좋아요?
네, 일단은 공복 시에 드시는 것보다는 식사 전후에 드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고 나면은 영양소 대사라는 게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영양소 대사를 할때이 비타민이 조효소로서 이렇게 대사를 잘 원활하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그리고 또 저녁에 너무 이렇게 드시게 되면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이라는 거는 가능하면은 식후에 오전 중에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식후 오전. 네. 자, 많은 분들은 비타민 C에 대해서 중요하게 알고 계셔서 많이들 드시거든요.
많이 드시고 계시죠.
네. 근데 이 비타민 C가 우리의 그 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네.
그 뇌는 체중의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그 우리 신체 전체 산소의 공급원의 20%나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신체 전체 산소 공급량이 약 20%나 된다는 얘긴데요. 신체가 산소를 많이 사용하고, 또 그에 비례해서 많은 양의 활성산소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고 나중에 질환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뇌의 활성산소가 많아진 거를 비타민 C가 예방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타민 C는 워낙 많은 기능을 하지만 뇌에 있어서는 뇌의 활성산소를 예방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 시작하실 때 물이 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셨잖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중요한지.
탈수로 인해서 수분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뇌의 세포 기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은 대략 60~70%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뇌의 8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깜빡깜빡하고 안 드실 수도 있겠지만은 의도적으로 뇌의 세포에 영향을 주는 부분, 그리고 산소가 가는 부분 다 물에 의해서 영양도 가고 산소도 가고 노폐물도 이렇게 배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뇌세포는요, 늘 물하고 미네랄, 염분 같은 원소들 사이에서 그 밸런스가 이루어져야지만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수로 인해서 뇌세포의 수분이 부족해지면 뇌의 기능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가능하면 물은 우리 뇌가 마시는 영양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습관적으로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뇌 건강을 위한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